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초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질문으로 시작해볼까요? 지아 자매님은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이나 간부가 갑자기 비싸고 고급스러운 식사 자리에 초청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나에게 좋은 대접을 하니까 뭔가 좋을 것 같으면서도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할까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성경에서도 높은 권력자나 왕의 식사 자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왕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이며 동시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럼 열심히 성공해서 높은 사람들과 자주 식사를 하게 되면 좋은 것 아닌가요?
순수하게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면 괜찮겠지만 만약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북조선에도 조직폭력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그냥 깡패 또는 건달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일로 큰 사업가처럼 돈과 권력을 누리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죠.
북조선에는 막 조직폭력배가 있을 만한 곳은 좀 환경적으로 만들어져 있진 않은 것 같고 길거리 그냥 꽃제비 같은 그런 집단은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웬만한 나라보다 돈과 권력이 많은 폭력 조직의 두목이 이런 말을 해서 유명해졌거든요.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하라. 이 말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익이나 혜택을 제안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이용하라는 뜻이죠.
언뜻 듣기에 내가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큰 이익을 준다고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무섭네요. 그만한 이득을 준다는 것은 그 이상으로 나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겠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할 식사 자리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악한 만찬입니다.
사악한 만찬이라고 하니 뭔가 무섭네요. 나를 유혹해서 죽이려고 하는 함정 같아요.
이런 유혹과 시험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찬송가 너 시험을 당해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너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일까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좋아 보이는 것을 준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목적과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한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하게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왜 나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지 그 숨은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는 말씀이시죠.
사악한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구원을 완성하기보다는 쉽고 편한 영광을 얻는 길을 가라고 유혹했죠.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신 생태에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던 것처럼요.
맞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항상 중요한 거래를 할 때 꼭 함께 식사하려고 합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함께 배를 채우는 행위이기에 무의식 중에 함께 기쁨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같은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이를 식구라고 하는 것처럼요.
문제는 우리에게 악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잠언 말씀은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네요.
지난주에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집안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으로 레위인을 고용했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미가가 자기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는 상황에서 그 레위인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까요? 아니면 미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될까요?
그렇네요. 잘 것도 없었던 떼돌이 레위인 청년에게는 좋은 음식과 옷, 돈과 집을 주는 미가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위험한 것은 미가처럼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복을 빌고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며 사는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먹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나를 좋은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먹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권력자와의 관계와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재물, 사회적 지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미가와 떠돌이 레위인 청년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욕망과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음식으로 또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재물과 권력, 이권으로 우리를 조종하려 하네요.
맞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신앙 공동체조차 개인의 힘과 권력으로 조종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돈을 만들어낸 만큼 본인이 봉사한 만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대가 없는 은혜를 서로 나누고 흘러보내는 공동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스스로 재물과 먹을 것을 서로 나누었다고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은 음식으로 여러 가지 제안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돈과 명예는 영원하지 않고 우리를 떠나가죠.
하지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막상 그런 사악한 만찬에 초대를 받는다면 그 유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알면서도 당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몰라서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 끌려가게 되는 것처럼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도 이런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제안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가사를 읽어주세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해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엄청난 능력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통을 대신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답을 정해주시고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고백이네요.
우리가 사악한 만찬을 거부하기 힘든 이유는 돈과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네요. 이 놀라운 고백,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잠언 말씀과 미가의 이야기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것은 사악한 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맛있고 좋아 보이는 음식이나 먹는 사람을 올가매는 함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거룩한 만찬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거룩한 만찬이라면 혹시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인가요?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눈 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죠. 그 만찬에서 오늘 모든 교회가 함께 나누는 성만찬이라는 예식이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아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갈아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악한 자의 만찬은 그 먹는 사람을 악한 길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룩한 만찬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함께 먹은 떡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상하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함께 마신 포도주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거룩한 만찬을 함께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악한 만찬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만찬이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만찬은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네요.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거룩한 만찬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서로 먹고 마시는 교제를 합니다. 이런 거룩한 만찬은 서로 섬기며 사랑할 뿐 상대를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옛날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할 때는 주인과 노예 관계라 할지라도 서로 평등하게 먹고 마실 수 있었다고 들었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로마 시대에서 주인과 노예는 절대로 같은 식탁에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노예는 먼저 주인의 식사를 차린 후에 주인이 다 먹고 버린 남은 것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자 주인과 노예이지만 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기록된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도 교회 안에서 주인과 노예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원래의 성만찬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어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죠.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이 당시의 노예들은 주인의 시중을 들고 모든 집안일을 마친 다음에야 함께 모여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 바로 와서 먼저 성만찬을 시작해버렸습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야 하는데 너희들이 오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다 먹어버린 걸까요?
맞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주인이지만 성숙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노예를 형제처럼 대하지 못했습니다. 노예와 주인이라는 삭막한 권력관계를 교회 안에까지 가져왔던 거죠.
교회를 지도하는 바울은 그래서 성만찬으로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고 가르쳤던 거네요.
이렇듯 우리의 악한 본성은 세상의 권력과 지배구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다면 주인과 노예도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게 먹고 마실 수 있게 변합니다.
그렇네요. 사악한 만찬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은 조건을 걸고 우리를 조종하고 끌고 가려 하지만 정작 모든 권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사악한 만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만찬을 나눌 때 이런 사악한 만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남조선과 북조선의 성도님들도 사악한 만찬을 피하고 거룩한 만찬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사악한 만찬을 거절해서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도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엄지아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윤주 자매님도 더운 날씨 가운데 잘 지내시죠?
네, 날씨가 참 더운데요. 그럼에도 참 감사한 날들을 또 하나님 안에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오늘도 먼저 지난주 살펴본 것들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처음 있는 일이 지난주 있지 않았나 싶은데, 목사님.
무슨 말이죠?
지난주는 무려 3개의 요리 문답을 공부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문답은 그 하나로 3주도 하고 4주도 하고 했는데 말입니다.
하긴 지난주 전에는 하나 가지고 3주를 했고
네.
지난주는 한 번에 3가지라고
네.
뭐 그런 네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지난주 교리문답 3개를 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제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3문, 사도신경 이 조목들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24문, 이 조목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를 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뭐 하나씩 되돌아볼까요? 자, 먼저.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성도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믿음의 대상인 이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일들의 핵심 사항과 실체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예,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핵심 내용들이 잘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라면 율법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교리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도신경, 이 믿음의 대상인 이 내용의 조목들, 뭐 믿음의 조항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좀 긴 내용이긴 하나 잘 읽어보죠. 한 번 더.
네. 첫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둘째,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셋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넷째,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지옥에 내려가셨고, 다섯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여섯째,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일곱째, 거기로부터 오사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덟째,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아홉째,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열번째, 죄사함과 열한번째, 몸의 부활과 12번째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12가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신앙 고백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먼저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들을 강교하게 왜곡시키는 이단들이나 불신자들과 성도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신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표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른들은 물론이고 모든 젊은이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의 주요 요점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세 번째는 복음의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이해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잘못된 주장들을 금방 시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이유는 모든 신자들이 끊임없이 눈으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교리 때문에 어려움을 있도록 부름받았는지 또는 어떤 복된 약속으로 부름받았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신경의 중요성과 그 권위의 월등함에 대해서도 살펴봤었는데요.
네. 첫째는 사도신경에 기록된 내용 거의 전부가 성경 자체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작성된 시기가 가장 오래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다른 신조들의 모체가 되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사도신경은 가장 중요한 신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조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도신경의 조목들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입니다.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입니다.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입니다.
네, 아까 그 12가지 조항이 이렇게 다시 또 세 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분은 배타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 성부는 창조만 하셨네, 성자는 구속만 하시고 성령은 성화만 하시는 거야? 아니야 라는 거죠. 왜 그런지는 성경을 읽어가며 알아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새롭게 배울 내용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5문 25번째 질문이죠.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그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말합니까? 답은요?
이 구별된 삼위께서 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뭐 역시나 지난주 질문과 답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방금 전 복습 때도 했지만 사도신경의 주목들은 어떻게 나누어지냐?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니, 하나님 한 분 아니야? 어떻게 삼위로 말하는 거지? 자, 이렇게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지죠.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질문들,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8개 주제인데요. 하윤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디에서 입증되는가? 둘째, 교회가 인정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가 이방의 우상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셋째, 그는 과연 한 분뿐이신가?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의미로 피조물들을 신들이라 부르는가? 넷째, 본질, 위, 그리고 삼위일체 등의 용어는 무슨 의미이며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가? 다섯째, 교회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여섯째,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 일곱째, 그 각 위들은 서로 어떻게 구별되는가? 여덟째, 교회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견지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
오늘은 이 여덟 가지 중에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디에서 입증되느냐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기냐 하냐? 있으면 그 증거 좀 어디 한번 대봐라 하면 제가 가끔 시비를 걸 때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짓궂은 친구들이 있네요. 그리고 조금 안타깝고 불쌍한 친구들이 있고요. 뭐 하윤 자매님이 워낙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들 눈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렇게 질문했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신앙적으로나 혹은 뭐 신학적으로만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사실은요, 세상의 철학이나 또는 겸손하고 진실된 냄이라는 관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 얼마든지 증명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예를 한 11가지 정도 들어보죠. 자, 먼저 자연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질서와 조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데 어떤 순서인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입니다.
어휴, 잘하시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서대로 되는군요. 사실 인류가 굉장히 탐욕적으로 살아왔죠. 그래서 최근 기온 이상이 부쩍 늘었습니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봄이나 가을이 짧아진 것 같다. 거의 없어진 것 같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절이 여름 다음에 봄, 봄 다음에 겨울, 가을 다음에 다시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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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뭐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뭐 아침에 해가 떴는데 5분 있다가 다시 저녁이 되고 다시 또 밤이 되고 뭐 한 시간 만에 해가 떴다 졌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요, 목사님. 그런 경우는 없었죠. 그리고 말도 안 되고요.
네, 제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실들이 있어요. 12시간이 지나면 낮이 되고 12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가 지고 사실 너무 당연해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게 뭐냐? 자연이에요. 특별히 우주 만물의 조화라고 말을 하죠. 조화롭게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질문을 안 해요. 너무나 당연해서. 너무 큰 일인데. 아무리 감나가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계도 제 시계 보니까 조금씩 틀려지더라고요. 약도 조금씩 떨어지고요. 태엽도 풀리고요.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세상의 이치는 안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세계 각 부분의 지혜로운 정열과 또 특정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변화의 작용들. 뭔가 지성적이면 존능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도 보존될 수도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정확함으로 움직이는 만물이 그냥 저절로 거저 시간이 지나서 생겼을까요?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하윤재민님이 말한 것처럼 지식으로나 능력으로나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맞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 19편 1절, 104편 10절에서 12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아멘. 시편 135편 6절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두 번째 사실은 이성적인 존재는 지성적인 존재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입니다.
이성적인 존재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뭐 바위나 나무, 그리고 동물들은 이성이 없으니까요.
그럼요. 그럼 지성적인 존재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은가요?
그냥 당연히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아시는 지성적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볼까요? 인간에게만 이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만 있지? 저 개에겐 없고? 어떤 원인이 있겠죠. 인간에 의한 있는 저절로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만 차별을 해서. 그게 뭐겠어요? 지성 또는 그 지성을 가진 존재겠죠. 그게 원인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32장 8절과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네, 사람이 왜 깨닫고 사람이 왜 이성적인 존재예요? 전능자께서 숨결, 이성이나 지성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읽을 시편 94편 6절 7절은 사실 이 죄를 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생각이나 말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말 안에도 완전한 지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는 해요. 읽어보실까요?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 보지 못한다. 하나님 알지 못한다. 내가 내 마음껏 죄짓고 산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반대로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세 번째 사실은 정당한 일들이나 정당치 못한 일들 사이에 어떤 차이 또는 일반적인 원칙이나 생각들이나 개념들 이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성이 없는 본성에서 나온 것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뭔가 인간에게는 지성적인 원인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그것이 심어진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로마서 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도 몰라. 뭐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는 게 있어. 도둑질하면 안 된다. 내 부모님 잘 섬겨야 된다.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 잘 섬겨라. 이거 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율법도 모르면서 그걸 알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율법.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아야 돼라는 어떤 인간성의 기본적인 원칙, 원리를 새겨놓으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네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또 해서는 안 될 일들 알고 있고 이것은 완전한 지성적 존재가 주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그렇죠.
주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네 번째 사실은 신이 존재한다는 걸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고요?
아프리카나 열대지방의 깊은 밀림에 살고 있는 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뭘 배운 것도 아니거든요. 심지어 이제 글도 없어요. 책도 없고. 배울 형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뭘 하고 있느냐. 큰 나무, 엄청난 바위, 뭐 하늘의 별, 달 보고서 잘 되게 해주세요. 사냥 잘 되게 해주세요. 빌고 있거든요. 그걸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제대로 된 신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뭔가를 배울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조차 신을 느끼고 신을 의식하고 신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거네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본능적인 모습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중간에 배우는 과정이 없는데 그렇게 행동하니까 이건 분명히 태어난 거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자, 어떻게 인간만 그런 생각이나 태도를 갖고 태어났을까요? 무엇을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신에 대한 생각을 넣어주셨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의식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므로 뭐 이런 걸 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 로마서 1장 19절이 이것을 잘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본능, 본성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다섯 번째 사실은 불경건한 자들이 죄를 범한 다음에 겪는 어떤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시달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성적인 존재 말고는 그들에게 그러한 마음의 고통, 양심의 찔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무섭거나 근심되거나 걱정이 생기는데 그런 일들을 생겨나게 하는 존재가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이 뭐 어떤 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배워와서 그렇다. 그러나 배움이 없는 사람도 뭔가 남을 때리면 괴로워해요. 이건 인간의 마음에 본질적으로 생기는 거죠. 양심의 찔림은.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는 양심의 찔림이 없이 못된 짓을 계속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자녀라도 괴로워하기도 해요. 이것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어떤 존재에게서 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존재는 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사야 57장 21절, 신명기 4장 24절에 나와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네, 하나님께서 평강을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찔려서 괴롭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잘 모르지만 악한 일을 하고 나서는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여섯 번째 사실은 의인에 대한 상급과 악인에 대한 형벌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나 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또 홍해에서 바로가 몰락하고 또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 인류 역사 가운데 흥황하기도 했지만 멸망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뭔가요?
악인과 악한 나라는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악인이나 악한 나라에게 가해지는 이 심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전능한 심판자가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시편 9편 16절, 58편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사실 이 문제가 조금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악인이 잘되고 경건한 자들이 억압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가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들이 간혹 나타난다고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 법칙, 악인은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당한다. 이 법칙이 약화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악인이 금생에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심하지 않은 모든 자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렇게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고 잘 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형벌을 연기시키심으로 악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의인들에게는 십자가와 징계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훌륭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곱 번째 사실은 정의롭고 순전한 법들을 통해서 지혜롭게 다스림을 받는 사회적 질서와 통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런 질서는 뭔가 지성적인 존재가 승인하지 않고서는 사람에게서 시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5절에서 16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여덟 번째 사실은 역사상 놀라운 기술과 예술 또는 통치력 등을 가진 예술가나 기술자나 영웅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일들을 처리하며 완수하는 이 놀라운 지혜와 탁월한 덕성들은 모두가 다 이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장려해줄 어떤 우월하며 전능한 원인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고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요.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에 대해 또 힘이 셌던 삼손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사사기 14장 19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죽이고 노략하여.
네, 위대한 지도자, 탁월한 기술, 예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아홉 번째 사실은 참된 하나님만이 노아 홍수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메시아의 강림 등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열 번째는 만물이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목적들에 맞도록 지혜롭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번째는 어떤 질서든 유한한 것에는 모든 것에 앞서는 최초의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심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게 시작일까요? 봄일까요? 여름일까요? 가을일까요? 아무튼 시작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시작하게 하신 또 다른 모든 것의 시작이 있겠죠.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25문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말합니까? 와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윤재미님 오늘 알아본 것에 대해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저 북조선 땅에 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저도 왜 북조선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저들을 벌하세요라는 하나님한테 투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정말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를 보여주시는데 또 우리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주 복되고 귀한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뭐냐. 두 번째가 성경이었죠. 첫 번째가 성령. 이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생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기진 않는다. 그래서 자연을 봐도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계시네. 근데 하나님 계심을 성경을 보지 않고 자연을 본 다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성경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복음의 선포가 이제 참 중요한 거죠. 아무튼 하윤자매님의 바램, 소망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된 북수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